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에 흠이 있음에 다시 작업하여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더라. 본문에 충실하게 한 번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세 달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한 후 기원전 586년 7년에 멸망당하고 마른 것을 잘 압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벌써 오래전 기원전 722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얼마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토기장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1절서부터 4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본 것을 기록하고 5절서부터 12절은 그가 본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을 기록합니다. 먼저 1절서부터 4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서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네가 볼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조그만 도시지만은 거기 남쪽에 있는 흰놈 계곡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곳은 물과 진흙이 많아서 토기를 만들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부속된 작업장에 가보니 토기장이가 농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노라고 하는 것. 토기장이가 반죽한 진흙 덩어리를 위에 올려놓고 각종 토기를 만드는 회전반입니다. 지금 토기장이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회전반 위에 진흙 덩이를 올려놓고 양손을 펴서 그 진흙 덩이를 조그만 원추형 모양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역시 빨리 돌고 있는 그 원추형 진흙 덩이 제일 위 한가운데 엄지손을 집어넣어서 구멍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구멍을 점차 크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양손을 사용해서 잡아뺄 거는 잡아빼고 늘릴 거는 늘리고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각종 그릇을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회전판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작업장에 가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고 있는 그릇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ESV 성경과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was spoiled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 다른 사본을 따랐기에 파상됐다, 터졌다고 번역하지만은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망쳤다, 흠이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NLT 성경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 토기장이의 기준에 못 미쳤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기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흠이 있다고만 말합니다. 사실만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잘못은 토기장에게 있지 않고 100% 진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보겠지만 여기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상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진흙에 돌과 나뭇가지와 같은 그 이물질들이 섞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릇에 흠이 있는 것을 보자 토기장이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4절 후반부를 보시면 흠이 있는 그릇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 대로 작품을 완성하고 건조시키는 선반에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작업하여 reworked라고 합니다.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릇 모양으로 빚은 것을 손으로 부숴서 그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다 물을 더 첨가한 후에 손으로 이겨서 진흙 덩어리를 다시 만들고 다시 원추 모양으로 모양을 잡은 후에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진흙이 말랑말랑하고 토기장이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말리지 않았고 말린 후 오븐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충하고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대로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에 합당하고 순전한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작업장에서 본 것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에 하자가 있는 것을 보자 버리지 않고 다시 작업해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우리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그동안 수없이 보았을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에레미야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에게 새로운 경험은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잊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6절서부터 10절에서 에레미야에게 설명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남의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나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토기고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장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창조주인 나도 너희 나라와 너희 개개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권한이 있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기계적으로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일체 생각지 않으시고 자신이 태초에 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행하시고 강요하시는 그런 전제의 군주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원문에서 읽었듯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먼지에 불과한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은 그때마다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엄하게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에 합당하게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 있으시지만은 그 뜻대로 행하시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7절서부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농사꾼이나 장인이나 군인이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고 농사 용어입니다. 파하고 제조 용어입니다. 멸하리라 전쟁 용어입니다. 고 선언을 했어도 만일 그 민족이나 나라가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가 악하기에 그들의 악이 한계를 넘었기에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하고 선언했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 말을 취하리라 취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고 심으리라 선언했어도 이번에는 건축 용어와 농사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만일 그가 악을 행하면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축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의 언약을 지키고 나름대로 나를 경외해서 내 말에 순종했기에 내가 축복하겠다 선언했어도 다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축복하겠다고 한 그 말도 내가 취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히스기야 왕, 아무리 요시야 왕 때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살았어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했어도 너희들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거두어 드리리라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절서부터 10절 말씀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세상을 운행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뜻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지만은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이 작업장으로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너는 유다 사람들과 특별히 유다 왕국 가운데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빚고 있고 너희를 칠 계획을 고안하고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지금 빚고 있다고, 너희를 멸망시킬 계획을 고안하고 있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목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론은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곧 이어서 촉구합니다. 너희 모두 지금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합니다. 임박한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임박한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막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사촌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면과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12절을 보면 이는 헛되도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한 대로 행하며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리라고. 너 에레미야는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데 맞다. 우리는 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그들의 마음이 행길과 같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들을 귀도 다 없어져 버렸고 순종할 능력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한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어지는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 통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힌놈 계곡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네가 갖고 온 토기병을 깨트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는 다시 온전케 만들 수가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라. 이제는 한계점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의 수도, 특별히 하나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물론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치밀하게 고안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재앙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같은 신세를 면하라. 오늘 말씀이 주시는 주된 메시지, 나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피하라.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4절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토기장이의 일하는 모습에 맞추었습니다.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에 흠이 있음에 다시 작업하여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반응은 180도로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어린이들의 반응은 180도로 다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은 회개할 것도 없고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기에,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남들이 모르는 이론에서 찾았기에 세리가 하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거 어떻게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많은 것들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정의상 인간의 모든 다른 학문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 결과 원컨 원치 않컨 믿는 자들이 파당을 짓게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론적인 논쟁을 하느라고 실제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떠들어대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래 목적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선교단체에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 다른 사람들, 할머니나 어린이들이 알지 못하는, 무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론들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오만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는 모르지만은 경건한 삶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삶이 없습니다. 사랑 충만한 삶이 없습니다. 해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1장 25절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재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와이즈하고 인텔리전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보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한다고 하는데 내가 똑같은 복음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전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방인들보다 못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내가 성경 꽤나 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괴로워해야 됩니다. 심히 괴로워해야 됩니다. 왜?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자랑할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야겠다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듣는 진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 그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빚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흙인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이물질을 제거하시고 계속 주무르시고 물을 치시고 다시 반죽하셔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시다면 3세 번 봐주고 다 버렸을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7번 봐주고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온전하게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우리를 계속 주무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불경건한 게 사는 것 같고 그러더라도 늘 교회 나오기를 기뻐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계속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 감격해서 속으로 찬양을 터뜨리십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게 무슨 말씀인고 갑자기 잘 나가시다가 7절 8절 말씀은 왜 하시는고 하고 질문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7절서부터 10절 말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합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신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기업, 모든 단체, 모든 개개인의 삶을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만들어진 것이 어찌 자기를 만든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또 이사야서 45장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진흙이 자신을 빚은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에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만든 것 잘못 만들었다 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에게 연결된 모든 자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그저 끌려 사는 방법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많은 곳에서 인간의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신다고 합니다. 로봇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기에 우리와 인터랙트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상호상반되는 것 같은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고 저 말씀을 듣고도 아멘해야 됩니다. 인간의 논리로 조화시킬 수 없다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됩니다.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논리와 경험이 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철옹성을 이루고 있는 세상의 많은 상식과 논리와 지혜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듣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기 전에 그 말씀 내가 믿고 순종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지혜로우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 말씀을 믿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밝히 보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똑바른 진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센트 하면은 거기에 동의하면 내가 구원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구원의 잘 진리를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깨끗한 양심으로 겸손하게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진리를 알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 데 대해서 무식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잡다한 많은 구원론을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떠들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관한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한테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쓰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성령론을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이 가까운 것을 실제로 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멸망의 대로를 치닫고 있는 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님, 우리의 육신의 형제,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네 가지 다른 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떠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는 수많은 이론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고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거기에 힘을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이론들 배우고 전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정력, 기회 낭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나이와 같이 돼요. 어린 나이들은 이론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론을 따지지 않고 구체적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그릇에 흠이 있음에 다시 만드셨더라 말씀합니다. 그릇에 흠이 있음에 다시 만드셨더라.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복된 유용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 봐도 그렇고, 친구들 관계에서 봐도 그렇고, 회사에서 봐도 그렇고, 교회에서 봐도 그렇고,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 속에 있는 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피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가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대로 변화되기만 하면은 아름답고 그리고 유용한 그릇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내 그릇 속에 복을 다발로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축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릇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내 진흙 속에 섞여있는 많은 불순물들, 이것이 뭔가 하는 것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것들을 발견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골목골목마다 십자가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20년 전까지 그랬듯이 대한민국이 코딱지만한 나라이지만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숫자를 보면 전 세계 2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처럼 의무 징병 제도가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누구나 건강한 남자라면 3년 동안 군대에 가서 복무해야 됐습니다. 아니, 군대 복무하는 게 왜 하나님의 축복인가? 여러분 영의 눈이 뜨셨는지 안 뜨셨는지 그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치도곤한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은 예전에는 3년 동안은 이유 없이 누구나 가서 복무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이 하나님께서 우리 진흙, 토기로 변화되고 있는 지국을 어루만지는 기간입니다. 튀어나갈 재주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군 복무 3년을 통해서 치도곤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견디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딴 거 아닙니다. 뭐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아우성치고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은 정말 한심한 겁니다. 왜? 내 생각 부인하라고. 나는 이걸 이루고 싶고 이게 나의 야망이고 포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갖고 매일 들어달라 들어달라 그러고 있는데 제자도는 그게 아니라 그걸 부인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것 좀 제발 벗게 하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잘 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왜?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주변에 자기들보다 수십 배 큰 나라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껄떡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그 많은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늘 퍽퍽 쓰러지고 마는가, 영적으로 해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빚고 계십니다. 계속 빚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대부분 성도들 구역 예배에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걸 보면은 이거를 떨쳐버리게 해달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치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연단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정말 평강을 누리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걸 자꾸 벗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거룩하게 되고 싶지 않다, 성화되고 싶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자들, 그들을 계속 만지셔서 크게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대충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삶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백성으로, 그리고 정말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유익한 그릇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그릇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을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인데 그 1절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는 토기장이시오 나는 진흙이니이다. 오늘 말씀에 합당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으소서, 내가 복종하고 잠잠히 기다리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원어업기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론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진리, 성화의 진리, 남을 복되게 하는 진리, 이거 정말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구원받고 성화되고 남을 복되게 하는 삶 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 또 고난, 슬픔, 괴로움 이런 것 느낄 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든지 남을 복되게 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